주님, 우리는 하늘에 종착점을 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때론 심한 갈증에도 물 한 모금 얻을 곳 없고 찌는 듯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피할 그늘조차 없는 사막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옆에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합니다. 물 한 모금 얻을 곳도 없어 심한 갈증으로 허덕일 때 친히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강렬한 햇볕이 햇볕에 지쳐 있을 때 친히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캄캄한 외로움이 밀려들 때마다 온몸으로 껴안아주시며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던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데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론 밀려드는 불안함과 밀려드는 공허함으로 내면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두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우리의 시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를 돌아보아 죄의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결심이 삶의 중심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 삶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다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주변과 나라와 세계 곳곳에는 주님의 빛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아니면 결코 회생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근눈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자손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십계명 중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질투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질투와 같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함에서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깊고 깊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에 내포된 의미는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보여집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을 행하는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 백성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즉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분명 들여서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분노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말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주님께서 진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꼭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 번의 기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는 중했습니다. 이제 장면이 산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증거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던 길에 산 중턱쯤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 상황을 들어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백성이 죄짓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모세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정작 자신이 분노를 합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즉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쪽을 다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용서를 구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죄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짐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며 손에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버렸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이 만든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도록 했는데,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이 철천 파괴를 의미할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죄의 근원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모세는 아론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었냐는 말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차스러운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책임을 핑계로 일삼은 아담과 같고, 어쩌면 잘못된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려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금송아지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은 모두 모세에게로 모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회개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잔인한 명령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죄라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분으로 백성에게 그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지만 여기에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중보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모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한 발짝 더 양보하셨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한 번 더 베푸시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으셨지만 모세가 계속 중보자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백성에게 계속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아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들은 최후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신우의 유혹에 결국 넘어갈고 말 것이기에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한 번 더 주님께 완전한 용서를 구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자기 민족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 울며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삼은 느헤미야에게서 바로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무한과 죽음도 멈출 수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와 본보기 되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행하셨던 그 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의분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참사랑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분이란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 의분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죄, 사회의 죄, 회사나 가정에서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질 때 주님의 사랑은 그곳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방관이나 무기는 절대 사랑과 정화, 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의분을 가져야 하지만 그와 함께 세상의 죄, 사회의 죄, 회사나 가정에서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눈물과 무릎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픈 이 세대를 향해 대신 울어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분과 사랑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서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도 서고 싶지 않은 자리, 누구도 서기를 꺼려하는 자리, 누구도 설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메워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꿋꿋이 걸으며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선택된 그 누군가만 걸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 소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모세처럼 아픈 세상에, 죄된 세상에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통로로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보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함께 한 사람이어야 했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는 서로 뽑히고 싶을 만큼 세상에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고난의 길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자리는 더더욱 고난과 가까운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자리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으로 걸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비추기는 그냥 발길 닿지 않는 조명이 비켜간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순종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 자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죽음으로 치닫는 세대가 다시 소망의 일으킴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심령 속의 원점인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 초심을 새롭게 다지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보기 삼아 우리가 처한 그곳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에 기꺼이 들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시다. 죄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과 주님의 의분을 가지며 주님의 다스림과 자비를 대신 호소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의 새싹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자리에서 반드시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질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을 파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에 진노 중에라도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여 죄를 버리고 그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넘어선 주변을 보게 하시고 또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지만 또한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